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제가 아마 일전에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예화를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랐던 대구에,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는 대구에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제 기억으로도 아마 몇십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기사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들이 잠시 뭐 한 30분 정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으로 장을 보거나 마켓에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를 뺏기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직 한국에는 아직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은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자는 것을 보고 잠시 근처에 있는 시장의 장을 보러 가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몇 층짜리의 빌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엄마 아빠가 그 집을 떠나고 나서 어떤 일로 그 빌라에 불이 붙게 됩니다. 화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엄마 아빠가 이제 한 30분쯤 지나서 장을 보고 집에 오니까 자기가 사는 이 빌라 같은 곳에 그 근처에 큰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사는 그 빌라에, 그 주택 3층짜리 그 빌라에 불이 붙게 된 것이죠.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소방관들이 그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빌라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3층에 그 빌라의 베란다에 한 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아무리 뛰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러도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또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 아이가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놀란 상황에서 그때 아빠가 무엇인가 좀 번쩍 생각이 나서 그 매트리스 밑에 그 소방관 옆에 가서 같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게 됐는데요. 밑에 아버지가 자기 아빠가 와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도 그 아이가 3층에서 베란다에서 밑으로 그 아빠의 품을 향해서 뛰어내리게 된 사건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은 다쳤는데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렇게 뛰어내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은 그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대하면서 놀라운 것은 도대체 그리고 참 궁금한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그 화재의 현장에서 뭐 아마 다섯 살 요 정도의 아이였는데요. 어떻게 그 3층 밑에 아빠의 벌린 손을 보고 이 아이가 뛰어내릴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빠와의 인터뷰에서 알게 된 것은 평소에 이 아이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서 집안에서도 조금 장롱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아빠가 밑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 이 아빠의 품 안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놀이를 즐겼던 아이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이 난 상황이지만 아빠가 단 한 번도 자기를 안 받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아빠의 품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5일째 벌어진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일째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7일째 무덤에 안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서 저희가 참 오늘 본문을 보고 조금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아이가 이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이 아이처럼 주님도 두려움에 잡히셨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8절에는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 심리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웬만한 두려운 일이더라도 대개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두 손을 모으고 두 손 위에 자신의 얼굴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땅에 엎드리셔서 두 손을 바닥에 놓고 두 손 위에 얼굴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 얼굴 자체를 바닥에 딱 닿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39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극도의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아주 극도의 괴로움, 극도의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감정이 거의 소진이 된 상태, 뭐 이제 다 모든 감정이 메말라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조차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아예 땅에다가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나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만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제 얼굴을 그냥 바닥에다가 철퍼덕 자빠져서 얼굴을 땅에 한번 대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실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감정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움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이야기를 볼 때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성난 파도도 그분의 말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일까지 일으키셨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지금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입성 후 5일째 벌어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벌어진 일들이고 그것이 주님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특정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잘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 감정입니다.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좀 궁금해서 이 좀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좀 봤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졌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몇 개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소멸될까봐라는 그 원인에서 이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텐데요. 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꼭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멸과 비슷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원인은 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부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감정의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호기심에서도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자각에서 오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원인이 돼서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행동의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분리라는 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 정도로 수고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질 것 같거든요. 야, 이게 무너지면 이제 나는 뭘 하지? 이게 나의 자존심이고 이게 나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뭘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게 없거든요. 이 나이에, 이 상황에. 거기서 나오는 이게 전문적 용어로 자율성 상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통적인 상황이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자신의 이 신체가 어떤 원인으로 일부가 뜯겨져 나가고 소실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벌레에 물릴까봐 우리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두려움도 바로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두려움입니다. 주사 바늘에 아플까봐 침 맞을 때도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바늘 공포증인데 저도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50년간 침을 맞은 것 같은데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의사셨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침을 이렇게 보면 이게 두려워요. 이 고통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육체의 고통 과 연관된 이 두려움의 감정.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 상황인데요. 이 두려움에는 대개 이 네 가지가 전부 섞여 있든지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보실 때마다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에는 이 네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거창하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이미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쉽지 않은 이민생활입니다. 쉽지 않은 유학생활입니다. 이 고단한 이민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해 또 혹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생계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마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을 겪어보신 분도 아마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특별히 이 정도로 주님이 두려움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1세기의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때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내 옆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던 누군가가 알고 보니까 이미 잡혀갔고 사자밥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과 그 공동체는 극도의 두려움에 그 교인이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1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세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겠지만 아마 그 시대에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죽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셨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1세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어려워하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두려워하셨구나. 아마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아마 그것을 의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자기들 이 1세기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두려움을 대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구나. 죄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가졌던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마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마태는 오늘 이 두려워하시는 주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처럼 두려워하셨구나 해서 끝이 나면 안 되고 두려워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에서 기도로라고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장면을 보고 주님도 두려워하셨구나 해서 끝이 났다면 그게 아마 자기들의 두려움에 큰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안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두려움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이 1세기 크리스천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는 대로 두려움에서 기도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참 걸려요. 두려움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 딸고 딸고 딸을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든지 간에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선택은 마침내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을 어떨 때는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조금은 다른 기도인 것 같아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마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 다 아마 소진된 상태인데 그 주님의 입에서 첫 마디가 딱 나오는 것이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으로 주님이 마침내는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조금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아버님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헬라어의 아버지로 표현된 이 아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극도의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이 다 큰 성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걸 대할 때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가슴이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가 이제 이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두려움 뒤에 계시는 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정말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마 이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퇴근해서 바쁜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집에 올 때 이 아이가 아빠라고 정말 아빠에게 달려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안겼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아직 아이가 어린 분들은 아마 그거 요즘도 경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루가 고단해도 우리 아이가 퇴근하는 나를 향해서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기면 그냥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의 극도의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님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 극도의 두려움의 감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마치 두려움에서 기도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두려움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옮겨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라고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움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기도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의 관계로 먼저 옮겨가는 그 기도로 나아가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 안에서 기도하는 첫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의 초미에 들려드렸던 아마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내렸던 화재 현장에서 뛰어내렸던 이 4살짜리의 아이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옆에 있는 화재와 연기와 불을 생각하면 감히 뛰어내릴 수 없는 나이의 아이였지만 자기를 단 한 번도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안아주지 않았던 안 안아준 적이 없었던 그 아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빠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은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떤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어떤 순간에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은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지를 못했는데 이 요한만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비로소 들어본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이 요한이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한이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니까 그냥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한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준 것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심장 소리거든요. 자신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심장이 둥둥 뛰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저는 이걸 좀 상상해 봤는데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아마 얼굴을 땅에 대고 결국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주님이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자신을 향하신 하늘에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마침내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모든 벌어진 일들을 맡기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서커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서커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공중 줄타기입니다. 한쪽에서 점프, 공중에 몸을 날려서 한두 바퀴 돌면은 반대쪽에서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을 잡아주잖아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쪽 줄에서 계속 그네를 타고 있는 안에는 상대방에서 그 공중을 돌아서 본인에게 떨어질 그 잡아주는 사람의 그 잡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주는 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몸을 공중에 던지는 것입니다. 한때 벼랑 끝에서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그러나 이 관점에서 말하자면 벼랑 끝에 서는 것까지 이 서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벼랑을 향해서 내 발을 한 걸음 내 디딜 수 있는 것이 반대쪽에서 우리를 잡아줄 그분을 신뢰하면서 공중에 몸을 던져본 사람만이 벼랑 끝에서 내 발을 벼랑을 향해서 한 걸음 내 디뎌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반대쪽에서 잡아주시는 분의 손길입니다. 바로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1세기의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1세기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1세기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생길 모든 미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재의 현장 밑에서 아들 보고 뛰어내리라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던져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31절에서 34절까지는 앞으로 세 번 부인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전체에는 계속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 고통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삶이 고단해서 육신이 고단해서 주님의 이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잠들고 있는 어쩌면은 불쌍한 모습으로 일상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먼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만이 아니라면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안에만 잡혀 있으면 이 베드로처럼 마침내는 내가 주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내 인생을 던져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동안 두려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일상의 고단함 때문에 그저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민생활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면 우리 반대쪽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